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지난 수개월 동안 협의를 벌였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내년 말을 목표로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는 한계포대로 주한미군 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으면서 미한연합작전에 운용될 계획입니다. 한국 국방부의 류재승 정책실장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마스 벤달 주한미군 사령부 참모장도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한동맹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는 한반도 사드 배치 소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라크와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2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렸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보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한반도 전망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산의 노래입니다. 넌 할 수 있을 거야.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구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보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 시간입니다. VOA 서울지구 김한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한반도 전망대 오늘 첫 소식 살펴볼 텐데요. 미국과 한국이 지난 수개월 동안 협의를 벌였던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최종 결정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8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류재승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내년 말을 목표로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는 한개 포대로 주한미군 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으면서 미한연합작전에 운용될 계획입니다. 토머스 벤달 주한미군 사령부 참모장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한동맹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실전 배치까지 앞으로 거쳐야 될 절차들은 뭐고 또 언제쯤 실전 배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배치 부지를 선정하는 게 가장 큰 과제로 보입니다. 류재승 정책실장은 미한 공동실무단의 운용 결과 보고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되는 대로 배치 부지 선정 결과에 대한 후속 발표를 늦어도 수주 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기도 평택과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류 정책실장은 또 사드 체계가 실전 운영될 수 있는 시기를 내년 말로 목표하고 있다며 더 빨리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동안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미한 양국은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겨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또 사드 배치 공식 발표 하루 전인 7일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드 배치 결정 사실과 그 이유를 미리 통보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한국과 전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사드 배치 문제도 상당한 파장이 있었습니다만 이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 제재 대상자의 사상 처음으로 포함시켰다는 소식 역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일 의회에 제출한 북한의 인권 유린과 검열 보고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정권 내 개인 15명과 8개 기관을 인권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최고 지도자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 제재 강화법에 따른 건데요. 이 법은 미 행정부가 120일 안에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비사법적 살인과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과 억류, 강제노동,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인물들이나 기관들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실까요?
제재 대상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회 리용무, 오극렬, 황병서 부위원장과 최부일, 박영식 의원 등 북한의 핵심 지도부가 포함됐습니다. 또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조연준, 김경옥 제1부부장,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인민보안부의 최창봉 국장과 리성철 참사, 선전선동부의 김기남 부장과 리재일 제1부부장, 정찰총국의 조이루, 오종국 국장도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은 국방위원회와 조직지도부, 국가안전보위부와 산하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 8곳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미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이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들이나 기관들은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까?
미 행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들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미 재무부는 국무부의 이번 조치에 맞춰 이미 제재 대상에 올라있는 개인 4명과 기관 3곳을 제외한 김정은 위원장 등 개인 11명과 5개 기관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의 애덤 주빈 테러 금융 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성명을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 아래서 수백만 명의 주민들에게 비사법적 살인과 강제노동, 고문 등 견딜 수 없는 잔혹행위와 고난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북한은 과거에도 이 최고 지도자를 겨냥한 비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북한이 이번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북한 외무성은 8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번 조치를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성명은 이제부터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북한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의 조치가 허위와 날조에 근거한 것이라며 감히 자신들의 최고 존엄을 건드린 이번 제재 조치를 즉시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모든 외교 통로는 즉시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적대 행위를 분쇄하기 위한 초강경 대응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예. 자, 상당히 거친 반응이 나왔는데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다른 관련국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먼저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 등 북한 권력층 핵심 인사들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자로 지목해 제재키로 한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개별 국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취하는 북한 인권 관련 최초의 제재 조치라며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인권 침해에 책임 있는 관료들을 구체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앞으로 이들의 책임 부담을 확연히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이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조 대변인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대북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의 논의와 관련 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미국이 구체적으로 책임자를 지목함으로써 경고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내 인권 침해를 억제하는 효과를 노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자, 중국 쪽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중국은 어땠습니까?
중국 정부도 7일 미국의 조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홍래희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미국이 김 위원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처음 제재 대상으로 삼은 데 대해 인권 문제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적대시하는 것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래희 대변인은 평등과 상호존중의 토대 위에서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인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게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홍래희 대변인은 현재 한반도 상황은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중국은 유관 각국이 서로를 자극하거나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가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남북한 접경 지역에 있는 이 북한 측 황강 댐의 기습 방류 문제가 한국 측의 걱정거리였는데요. 북한이 최근 댐 방류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6일 아침 황강댐 수문을 개방해 한국 쪽으로 물을 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에 대한 사전 통보는 없었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입니다.
북한이 아침 6시 전후로부터 황강댐에서 방류를 시작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사전에 북측이 우리 측에다가 황강댐에 방류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보내온 것은 없습니다.
한국 군 당국의 이 같은 판단은 오전 6시 40분쯤 위성사진을 통해 황강댐 물길의 폭이 80m에서 280m로 늘어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방류로 인해서 한국 측이 피해를 봤습니까?
황강댐은 남북한 사이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42km 떨어진 임진강 본류에 있는 북한 측 댐으로 저수량은 약 3억 톤에서 4억 톤 규모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황강댐에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갑자기 방류할 경우 하류 쪽에 있는 한국 측 분남댐의 저수 용량이 7천만 톤 수준이기 때문에 연천군 일대가 홍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북한 측의 이번 방류로 인한 한국 측의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북한이 한꺼번에 물을 방류하지 않고 수문을 조금씩 개방했기 때문에 임진강 하류 유역의 수위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겁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 때문에 북한 측의 이번 방류가 한국에 대한 수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피해가 없었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북한이 댐 방류를 한국 측에 미리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여전히 불안 요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황강댐 무단 방류로 한국 측 야영객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한국 측과 회담을 갖고 황강댐을 방류할 때 그 방류량과 방류 이유 등을 사전에 통보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비록 이번에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북한 측에 사전 통보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이 아주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대화라든지 평화라든지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방류 같은 이런 작은 협력도 기꺼이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영욱 박사는 강의 상류를 차지한 국가가 물의 흐름을 제멋대로 통제해 하류 쪽 국가에 피해를 줄 경우 국제법상 심각한 주권 침해로 간주된다며 이번에 피해가 없었다고 해서 사전 통보하지 않은 북한의 행동을 한국 측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5월에도 통보 없이 두 차례 황강댐을 방류해 임진강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한국 측 어민들이 생계수단인 어구를 미처 거둬들이지 못해 강물에 떠내려보낸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네, 자, 북한의 황강댐 기습 방류 소식 살펴봤고요. 화제를 탈북자 문제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감소세를 보였던 한국 입국 탈북자 수가 올 들어 뚜렷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는 74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1년 말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이처럼 한국행을 택한 탈북자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09년 2,914명까지 늘었던 탈북자 수는 2011년 2,706명, 2012년 1,502명,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 그리고 지난해 1,276명으로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올 상반기와 같은 추세라면 오는 10월쯤엔 한국 내 탈북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6월 말 현재 누적 탈북자 수는 29,543명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 들어서 이 탈북자 수가 다시 늘어난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올 상반기 탈북자 수의 증가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본국 상납 압박이 커진 북한의 외화벌이 일꾼들이 최근 잇따라 탈북했습니다. 중국 닝보 소재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으로 탈출해 지난 4월 한국으로 들어온 데 이어 중국 산시성 웨이난시 소재 북한 식당인 평양선봉관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3명도 탈출해 지난달 초에 입국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집권 이후 지난해까지 탈북자 수가 감소했던 것은 북한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고 북한 당국이 탈북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탈북 방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 네, 한 주간 한반도 주요 뉴스를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지금까지 VOA 서울지국 김한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섰던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의 꿈에 함께 듣고 오시죠.
해야 하는지 나 너무 가슴이 떨려서 우리의 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나고 있네요.
lamentablemente lo busqué, era lo que más deseaba, no se me dio, pero creo que ya está.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로 꼽히고 있는 리오넬 메시의 목소리입니다. 최근 전격적으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에서 은퇴하겠다고 밝힌 메시는 지난 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 대해 각각 3건의 탈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1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지난 2007년부터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6만 유로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21세기 최고의 공격수로 꼽히는 메시가 국가대표를 관두기로 한 것은 승부차기에서 실축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메시는 지난달 27일 미국 뉴저지에서 열린 2016 남미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조국 아르헨티나의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칠레와의 대회 결승전이 0-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첫 번째 선수로 메시가 나섰습니다. 그러나 메시가 왼발로 힘껏 찬 공은 골대 위로 높이 뜨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칠레에게 2-4로 패했습니다. 승부차기 실축 이후 고개를 들었던 메시는 경기가 아르헨티나의 패배로 끝나자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어 국가대표팀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키 169cm로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는 메시는 1987년 6월 24일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 때 축구를 시작한 메시는 11살 때 성장 호르몬 장애라는 질병을 앓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재능을 알아본 스페인 바르셀로나 팀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해 2000년 바르셀로나 청소년팀에 입단했습니다. 2004년 나이 17살로 프리메라 리가의 데뷔 경기를 치른 메시는 바로 최고의 선수로 떠올랐습니다. 메시는 2009년 국제연맹 FIFA가 주는 올해의 선수상과 최고의 선수가 받는 발롱도르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자신이 소속된 바르셀로나 팀이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에서 8차례, 챔피언스 리그에서 4차례 등 총 28번이나 우승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스페인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21세기 최고의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주말 발생한 테러 관련 소식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동과 방글라데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테러가 발생했군요.
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중심가에서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인 지난 3일 자살 폭탄 공격이 일어나 2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80여 명 수준으로 알려졌던 사망자 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사망하고 또 폭발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묻혀있던 시신들이 수습되면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도 테러가 발생했죠?
네, 이에 앞서 금요일인 지난 1일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무장 괴한들이 음식점을 점거한 뒤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괴한들은 방글라데시인들은 밖으로 나가라, 우리는 오로지 외국인만 죽인다고 소리친 뒤 현장에 남은 사람들에게 차례로 이슬람 경전인 코란 구절을 암송하기 위해서 못할 경우에 무참하게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군병력을 동원해 현장을 진압한 뒤 희생자 20여 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테러가 발생했군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던 지난 4일 사우디아라비아의 항구 도시 제다에 미국 총영사관 인근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테러범 이외에 사망자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경비원 2명이 다친 것으로 일부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누가 이런 테러를 저질렀나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은 자신들이 방글라데시 다카 인질국의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ISIL은 또 바그다드 자살 폭탄 공격 발생 직후에도 이슬람 내부의 또 다른 종파인 시아파를 겨냥해 자신들이 벌인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순위파 무장 세력 ISIL과 관련된 테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네, 주말에 일어난 이들 세 차례 테러에 앞서 지난 화요일에는 터키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3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터키 당국은 ISIL이 이 사건에 깊이 관여돼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참고로 지난 5일은 대부분 이슬람 국가에서 금식 소멸인 라마단이 끝나는 날입니다. 라마단이 끝나는 날을 겨냥해 ISIL이 중동 곳곳에서 대형 테러를 일으킨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 이 순위파 무장 세력 ISIL이 테러를 일으켰다고 볼 만한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최근 연이어 대규모 테러가 발생한 이후로 ISIL이 라마단 시작 직전 테러를 통해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을 살해해야 한다며 세계 각처의 자생적 테러분자들을 부추겼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ISIL 대변인 아부 무하메드는 지난 5월 말 인터넷을 통해 라마단 기간에 서방을 표적으로 테러를 하자며 추종자들을 선동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게 보니까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테러가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10일 미 남부 올랜도 유흥시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49명이 숨지고 53명이 다쳤는데요. 미 당국은 현장에서 숨진 범인 오마르 마틴이 ISIL의 추종자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달 21일 요르단과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ISIL이 배후로 추종되는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네. 자, 테러가 발생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범인이 잡혔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주재 미 영사관 앞 자살 폭탄 테러는 파키스탄 남성이 벌인 일이라고 사우디 당국이 밝혔습니다. 사우디 내부부는 성명을 통해 제다 미 영사관 자살 폭탄 테러범은 압돌라 칼자르 칸이라는 이름의 파키스탄 남성이라고 밝혔을 뿐 그가 속한 단체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자, 세계 각국에서 역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로 민간인 희생이 잇따른 데 대해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글라데시와 이라크의 연이은 테러에 대해 깊은 슬픔을 표시하고 증오의 눈이 멀어 끔찍한 폭력을 휘두른 테러범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이번에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회의에서는 주로 어떤 문제가 논의가 되나요?
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의 대표적인 집단 안보 체제인데요. 나토 정상회의는 회원국 정상들이 참가해 안보 군사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논의되는데요. 하나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나토 정상들 간에 논의됩니다. 또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문제 그리고 이슬람 순위파 극단 조직 ISIL에 대한 공동 대처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나토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영국 신문에 글을 기고했군요.
네, 현재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에 머물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영국의 유력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즈에 글을 실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영국과 유럽연합 EU가 새로운 관계를 향해 질서 있게 옮겨가는 데 서로 동의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다른 모든 나라들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글로벌 경제 성장을 위해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오바마 대통령이 영국과의 동맹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기고문에서 영국과 유럽연합과의 관계는 변하겠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명심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영국의 특별한 관계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나토 정상회의 때문에 유럽에 간 건데 나토에서 영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영국이 나토의 유능한 회원국으로 남을 것을 믿는다고 기고문에서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머물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본일정과는 별도로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위원장과 또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 EU 지도부를 만나 영국의 EU 탈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네. 자, 한편 영국이 폴란드에 병력을 보낼 계획이라고요?
네, 영국이 나토 임무 수행의 일환으로 폴란드에 500명 그리고 에스토니아에 150명을 각각 파병할 예정이라고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무력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에 나토와 긴장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 마이클 펠런 영국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행하는 더 이상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파병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예. 자, 나토가 최근 이 동유럽 지역에서 병력을 증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 동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나토 회원국이 되고 또 동유럽 지역에서 나토가 주도하는 합동군사훈련이 여러 차례 실시되는 등 조직과 활동이 크게 확장되고 있고요. 또한 나토 소속 서방국가 병력에 동유럽 지역 파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가 얼마 전 1,000명 이상의 병력을 라트비아에 주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요. 라트비아에는 미군도 파견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리투아니아에는 독일군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했군요.
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핵심 지역 가운데 하나인 시사군도, 다른 말로 파라셀군도 인근에서 지난 5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관영인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이 오는 12일께 나올 예정인데요. 중국군의 남중국해 군사훈련은 판결 전날인 11일까지 이어집니다.
네. 자, 이번 훈련과 관련해서 이 중국의 입장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중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연간 계획에 따른 일정이라면서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된 국제중재재판 결과 발표를 앞두고 주권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력 시위를 한다는 국제사회의 시각을 일축했습니다.
예.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영토 분쟁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금요일인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95주년 기념사를 했는데요. 중국 인민은 먼저 사단을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또한 사단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영토 주권 문제가 발생한다면 무력 충돌도 피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중국 관영 언론들이 해설했습니다. 중국군 당국은 또 오는 9월 남중국해에서 러시아 해군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국제중재재판소가 언제쯤이면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 판결을 내놓을까요?
네, 중국은 필리핀과 베트남을 비롯한 남중국해 인근 이웃나라들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데요. 오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상설중재재판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죠?
네,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가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고유한 영해였기 때문에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그동안 수차례 밝혔습니다. 중국의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정부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필리핀이 지금이라도 소송을 취한다면 필리핀과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자, 한쪽에서는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협상을 하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친중국 정책 기조를 밝힌 로드리고 두테르테 신임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공식 취임함에 따라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주요 외교 현안인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는가 하면 취임 직후 내각회의에서 남중국해 갈등이 연착륙을 바란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필리핀의 새 정부가 이전 정부들과는 다른 남중국해 분쟁 해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중국 측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자, 한편 미국도 남중국해에서 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해군 전문지 네이비 타임즈는 7일자 보도에서 미 해군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스태텀, 프루스원스 그리고 몸제노 등 구축함 세 척이 스카보로 암초는 물론 스프레틀리 군도 중국명 난사군도에서 순찰 업무를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남중국해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국 외교 당국자 간의 설전도 있었다고요?
네, 중국 외교부가 지난 7일 왕이 외교부장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사이에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중국 측에 따르면 왕 부장은 통화에서 영토 갈등 문제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훼손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미국 측에 촉구했습니다. 이어 왕 부장은 임박한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분쟁 관련 판결에 대해 코미디극에 불과하다며 중재 판결이 어떻게 결론 나든 중국은 영토주권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케리 장관은 이 왕이 부장의 그런 말을 듣고 뭐라고 답했을까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언급에 대해 중재법정이 내놓는 판결에 대해 관련국들은 자제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좀 분위기가 과열되는 조짐도 있다고요?
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남중국해 영어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보도를 최근 연이어 내고 있습니다. 인민일보는 얼마 전 사설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대립 상황까지 준비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무력으로 개입한다면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비용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미국의 이 입장도 좀 살펴볼까요?
네, 미국은 중국과 주변국 간의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중국의 일방적인 조치로 공해상에서 항해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해역과 상공에 대한 수차를 계속하고 있고요.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동남아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끝으로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지난 일이 생각나.
I'm not afraid to die.